참 계속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생각은 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감사한가라고 하는 거를 참 계속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또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 몸속에 체질화되어 가면서 역사 의식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에 하나의 그큰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되는 그런 하나의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뭐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 좀 참고가 될 세상 사람들 말로 한다면 좌우명이라고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역사를 이렇게 수십 년 공부하고 역사를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저의 인생의 삶에 큰 교훈이 되는 그런 하나의 좌우명 같은 하나의 그런 말씀이 와닿는 게 뭐냐 하면 멀리 보고 높이 봐라. 이게 제 인생의 하나의 큰 좌우명 같이 작용을 합니다. 제 아들이 40대 된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부자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저는, 야, 그거 오늘만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 당장에 코가 쓱 자나 빠졌는데 5년을 바라보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틀을 전혀 바꾸질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두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이 95으로 생존해 계시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80평생, 90평생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맨날 1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농사됐던 그 논밭에다가 저는 뭘 하냐고 하면 나는 여기다가 과목을 심어서 5년 후, 10년 후 내가 아닌 우리 후손들이 나로 말미암아 혜택을 볼 거를 바라보고 거기다가 과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보고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오늘을 보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 잘못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오늘 잘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는 그먼 하나님의 평가에다가 기준을 맞고 항상 이것이 위의 것이며 하나님 중심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그런 사고가 어디서 생기냐고 하면 이런 교회사를 공부한 역사 속에서 제 인생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교회사 공부를 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 가운데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반듯한 그 교회를 세웠고 진리의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그게 이대에 가서 교부들로 말미암아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 변질의 역사를 이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클레멘트라는 사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의 오류를 우리들에게 남겨줬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한두 사람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교부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만이 전부냐? 아니고 그 교부들이 또 잘한 점은 어떤 점인 건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18살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신학원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정열가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말 가지고 사랑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내 몸에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19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몸을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면 이제는 여자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욕망 그런 것은 다 배제가 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굉장히 많은 그만큼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활동을 한 사람이면은 그런 시작은 동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세상적인 공부에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분이 곁길로 나가기를 시작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거세를 하고 65세로 떠나가면서 광범위한 하나의 언어적인 천부적인 소재를 가지고 헥사폴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석책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헥사폴라라고 하는 이 주석책은 뭐냐고 하면 히브리어 성경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헬라어의 다른 번역본 여러 가지와 아람어 역본이란다든지 모든 언어를 자기 능력이 있는 대로 최대로 같이 곁들여가면서 주석을 했던 가장 탁월한 그런 하나의 주석책을 만들어낸 분이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성경 번역을 했고 그 주석들이 전해져 와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이 주석들은 전해져 오지를 아니하고 그 주석들이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록들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석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의 알레고리, 우의적 해석 방법 또는 영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 주부라 할지라도 주부들 솜씨가 밥을 짓는 하나의 맛을 다르게 내는 주부들 솜씨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인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역사적인 어떤 무슨 모든 하나의 인격적인 문화적인 모든 배경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아주 재밌게 들게 알고 있고 잘 납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해석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성서 본문 다음에 성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신학 역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본다고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격을 영적 또 문법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떤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수많은 역사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분은 어떤 성경 방법을 했느냐고 하면 우화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실감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분이 해석한 방법을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분에게 잘 보살펴주길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그 부비를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 이 내용을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천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천상에서 세상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사탄을 만났다는 얘기다.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거기는 하나의 종교가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 세상부터 천대받았던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주막에 데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주막은 뭐라냐고 하면 누구든지 잠시 거쳤다 지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오면은 경비가 더 들면 더 많은 걸 주겠다. 그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이게 우리 개인이 말하는 하나의 영적인 해석 방법이고 하나의 알레고리컬한 해석 방법인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 자구자구마다 그런 식으로 임의적인 해석을 내렸기 까닭에 이분이 헥사폴로라고 하는 주석책을 만들었지만 얼마나 방대한 책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으로서 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오리겐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성경적이고 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본말의 의도하고는 빗나가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책들이 이 오리겐에 만들어냈던 수많은 책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박학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모든 성경책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분이 자기의 상상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써놓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단 말이냐? 이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건 이단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먼저 있는 분이고 아들은 제2의 신이다. 이 말을 소위 종속설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아버지 밑에 부차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만들어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까닭에 악마에게 자기 생명을 속죄의 값으로 치르고란 것이 우리들의 구속의 도리다. 그분의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입을 막을 수 없기 까닭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으로 대가로 줌으로 말미암아 속죄했다. 이런 속죄론을 말했다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담과 해와처럼 첫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창조도 창세기 1장 있는 창조론과 창세기 2장 있는 창조론이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달게 창조론도 두 개의 창조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것과 같다. 또 사람이 죽은다고 하면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런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데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트레이닝 스쿨을 간다. 훈련장에 가서 거기 가서 불로써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한꺼풀 태워지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태워지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승급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죽자마자 천국에 직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수많은 종속설, 속죄론, 구원론, 창조론, 성리론, 종말론 수많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신라의 철학적인 자기 신학으로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박학한 학자의 얘기였지만 이분은 참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의 개념하고서 멀어졌기 까닭에 이분은 드디어 교회회의에서 400년 알렉산드리아 종교회의 553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고 거듭거듭 종교를 받게 됐고 또 이분에 의해 가지고 와서 모든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했을 때 방화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서적들이 불타버리는 하나의 비극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분의 모든 사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연옥설 잘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가운데 있는 연옥설. 여러분 단테가 참 여러분 신곡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그 참 연옥을 야유를 하는 게 얼마나 참 재밌는 연옥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교황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교황이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문을 가서 막 두드렸습니다. 천국문을 두드르니까 천국 문지기가 나타나가지고 가서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나는 교황이다. 아니 교황이면 뭐고 당신 도대체 뭐 한 사람이고 얘기를 해보쇼. 하이 세상에 천국문 문지기가 교황을 몰라보다니. 아니 여기는 교황이 뭐고 간에 뭘 한 곳을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뭐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성직에 종사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거룩한 설교를 내 평생을 했다. 내 이 몸을 주님께 바친 그런 하나의 교황이다. 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느냐? 또 얘기해봐라.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단 말이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아 그러냐? 그렇다고 하면 그 일 가지고는 천국 갈 자격이 못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오. 그러고는 천국 문지기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황이 뿔이 났습니다. 자기는 당연하게 천국문이 갈 줄 알았는데 천국문지기가 교황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길을 바라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 팻말잇기 까닭에 아, 내가 목회할 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김집사, 나를 괴롭히던 이장로, 고작자들이 어디 지옥에 나갔나 한번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지옥문을 탁탁탁 두드렸습니다. 지옥의 문지기가 통 나타나네. 어디서 너 누구요? 나 교황이네. 교황은 뭐 한 사람이요? 하 이거 천국문 문지기도 무식한 놈이더니 이거 지옥문 문지기도 무식한 놈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외쳤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긴 지옥은 왜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구경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교황이 천국 가리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분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간 연옥에 갔다. 여러분, 단테는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중세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입으로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과 동시에 또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냐? 당신이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묻는 것이지. 내가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행동을 우리들에게 유발하는 것을 묻는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그렇게도 유명한 그 연옥설이 어디서 아이디어가 왔냐고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오위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그 아이디어가 중세교회에서 받아들였었고 또이 오리겐의 신비주의가 카톨릭 교회와 오늘날 러시아 정교에서 받아들인 하나의 근거로 전래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2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 역사 속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교부들의 마지막에 교부로서 모든 교부 시대의 신학을 총정리한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로마 제국의 관리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바바리안으로서 유명한 하나의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서도 타게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칼타코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방탕한 기질로 말미암아 18살 먹은 이 공부하는 대학생이 신분이 비천한 여자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낳고 방탕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철저히 믿는데도 기독교에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자기는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는데 악이 존재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론론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를 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니교란다든지 헬라 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본래 이 세상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무슨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이두 개의 세계가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이원론에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마니교회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생 선교를 해보게 되면 대학생 선교 가운데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끌고 있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통일교라고 하는 교리들. 이 통일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설명할 때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원론을 출발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그들에게 논리적이기 까닭에 쉽게 모든 젊은 사람들이 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철저한 이원론. 음과 양. 그래서 이 모든 하나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머리에 훈련받았던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 본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이론론에 출발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는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 여거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설명을 했지만 그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원론인 마니교에서 열심히 마니교를 쫓다가 거기서 드디어 이분이 점점 그 마니교에게서도 더 만족을 얻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옮기고 그래도 만족을 얻지를 못하다가 그의 하나의 고백록에 한다고 하면 어느 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돌담 밖에서 소녀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소리가 뭐냐 하면 집어 읽어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번쩍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착 펼쳤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펼쳐드렸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메아리치기 시작해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가 387년 부활절에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소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고향 타게스트에 돌아와서 그가 보좌 신부로 지내다가 34년간 히포의 감독으로서 지내면서 그 임지를 떠나지 않냐고 수많은 저서들과 논쟁들로 생애를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작품 가운데서 우리에게 문제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이분의 성례전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는 제가 이 강의를 거의 끝날 무렵 가운데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갔던 분파주의자들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 그런데 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절개를 바꾸고 타락한 사람이 그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가서 또다시 성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식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그 회개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좀 스스로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 철저하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세례를 베푼다든지 침례를 베푼다든지 주의 만찬이라고 한다든 거 그거는 어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인격이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건 성례전 자체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비록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이교도가 베푼 성례전이라도 그 성례전이 사랑의 동기에서 베풀었다면 성례전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소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례전의 사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 됩니까?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 고백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의식일 뿐인데 이것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도 없이 성례전을 주기만 하면 성례전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의 어거시리 사상이 무슨 사상을 가져왔겠어요? 결과를?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어도 영세주면은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런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교부의 신학이 이런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은 죽음으로 직행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침례 깊이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 침례를 받으면은 무슨 내 지난 모든 간음죄 나쁜 죄가 해결될 것일로 깨닫는 이런 침례의 미신 사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중세기에는 의식이 몇 가지가 생기냐면 40가지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줄이고 줄여서 오늘날 전해오는 거지 7가지 의식을 줄이고 있고 개신교인은 3가지, 2가지 의식으로 줄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의 말씀이냐고 하면 이렇게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례전이란 말은 어떤 세례식을 주의 만찬을 이 사람들은 다 말해서 성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온당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의식이 어떤 비상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동기를 누가 부여했느냐고 하면 이 교부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준비가 가장 잘 됐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학 가운데서 이런 사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에서 삼위일체론이란다든지 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란다든지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이란다든지 신국론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작품을 통해 가지고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예정론 신학의 하나의 초시적인 신학을 내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예정론 그러면은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는 분을 연상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예정론의 가장 최초의 예정론을 발표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는 말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을 하셔서 구원으로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예정을 했다.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 어거스틴에서 비롯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칼빈이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가서 칼빈의 예정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극단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날 칼빈주의 하나의 큰 맹점을 가져오는 하나의 큰 이제 결과를 가져옵니다만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더라도 적어도 이중으로 예정을 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신학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예정을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어거스틴이나 칼빈주의적인 사람이 만든 그런 예정신학을만 믿을 때 오늘날 교회가 선교 역사가 닫혀지고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많이 가져오는 하나의 비극을 가져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성경적인 예정은 뭐를 말하고 또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말하는 이중 예정은 뭐를 말하는 건가?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예정입니다. 여기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정론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정면한 첫째는 철두철미하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정신앙이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과거를 신앙 고백적으로 해석할 때 뒤따르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예정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사도가 로마서 9장에 옛날 야고비가 그의 아내 니브가가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가 니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니브가가 뱃속에서 두 형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라냐고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 기록합니까? 야곱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은 1400년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400년 전에 야곱의 사건을 신앙 고백적인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예정론이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사도의 하나의 얘기는 옛날에 저 아득한 야곱의 얘기를 이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에 의한 하나의 과거에 있는 예정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예정이라고 하는 말도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 바울사도 자기가 언제 천지만물 창조한 걸 보았어요? 안 봤지만은 과거의 사건을 신앙 고백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건을 구원받은 자가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정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세상 사람에게도 예정을 적용을 하고, 미래에도 예정이 적용되는 이 성경을 벗어나가는 하나의 이런 해석 때문에 오늘날 교파가 난립되고 오늘날 신학이 난립된 얘기를 누가 시작했냐고 하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 예정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많은 고심을 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정론 신학은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 장로교가 극심한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확실한 해석과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걸 최초에 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교회관에 대한 큰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카톨릭 교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데 근거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설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천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 천국이 가정의 천국으로 먼저 가고, 이 가정의 천국이 교회 천국, 사회 천국,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 천국으로 먼저 가다가 이 천국이 장차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될 수 있는 미래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냐면, 보이는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신국론에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고 하면, 교회관이 구원 얻은 생명체라고 하는 설명을 불식시켜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교회가 교회인 것처럼 유물적인 교회관념으로 교회관을 흐트려놓고 이고, 또 하나 종말론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장차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정 목사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못 살지만 장차 주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 희망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데, 이 신공론이라고 하는 이책 속에서 어거씨는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오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까닭에 이런 신앙을 계승받은 카톨릭 교회가 뭐를 팔아가면서 예배당을 짓죠? 면죄부를 팔아가 가지고.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면죄부가 뭐냐고 하면은, 당신 거짓말해서 거짓말했으면 5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은 거짓말이 용서가 돼. 당신 간음해서 간음했으면 50만 원짜리 티켓을 사야 돼. 이래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하나의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오늘날 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배당을 1000년 동안이나 증축을 해서 만들었던 그 위대한 결과가 누가 만든 결과냐? 바로 보이는 교회가 천국이라고 만들어 놨던 여거스틴의 가르침이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좋은 교훈도 있지만,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정말 사도들 뒤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잘못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는가를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얘기를 항목을 바꿔서,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다 그렇게 잘못만 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부들 가운데 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양면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라볼 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고, 이 양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첫째, 이 교부들 가운데에서 잘한 점이 뭐였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분류하는 일을 교부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라는 말, 신약이라는 말 있어요? 없죠? 예. 사실 처음에 쓰여진 이 성경은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장절로 나눈 거는 전부 장사하는 인쇄업자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 가지고 가서 만들어 놓은 장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성경이 구약책이네 신약책이네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교부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터툴리안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근거에 만들었는데,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합독하고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네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종과 내 집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에게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종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켜 말하기를 주를 말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대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새 언약을 줄 텐데 그새 언약은 뭐냐 하면 옛날 이집트에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런 돌판에다 주었던 그런 책에다 줬던 언약과 달리 마음판에 주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이 피로 이거는 새 언약이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성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소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저 시내산에서 돌비에 세웠던 언약은 구약이고 오늘 우리 마음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새 언약은 신약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교부들이 말해준 우리들에게 하나의 좋은 유산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